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최근 두 주간 선포되었던 주일 설교는 제가 요약드리자면 먼저 2주 전에는 허영과 교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넓은 문이 아닌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좁은 문을 열고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주님의 도를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확천금이라는 허상을 쫓지 말고 삶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치우는 수고를 기쁘게 실천해야 함을 설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세례입교식,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신규 멤버, 신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연속으로 주일 설교에서 믿어봤자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오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42회 세례입교식 및 성찬식에 이렇게 32분이나 함께 하시고 이를 축하하고 환영하고 함께 성찬을 통하여 떡과 잔을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분이 준비하고 오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더 낮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의 수고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겠다고 예식을 통해 결단하고 손뼉을 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만만치 않을 걸, 쉽지 않을 걸, 고생길이 열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축하해 주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의 차별화 전략, 예를 들면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처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세례받고 입교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해주고 얻고 싶은 것도 다 얻게 해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입교식이 이런 자리인지 32분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들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조금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가족도 초대했고 이제 이 자리까지 앉아버린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후회가 시작하신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나 세례는 죽은 뒤를 위한 보험 정도다라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삶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라고 두 개를 나눠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과 교회가 좋다는 것은 알겠으니 일단 세례나 입교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은 받자,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곳, 이 교회라는 곳을 이해하실 때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32분이 오셨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좁은 길로 가도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해치며 주님과 가까워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삶의 모습이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마지막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앞길에 예수님과 친밀해져감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편지 형식으로 된 설교문으로서 당시 교회에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읽으려면 35분 정도에서 45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처음 이 설교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지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 구성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은 20년, 30년이 지날 때까지 금방 오겠다고 하셨는데 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 속에서 점차 아웃사이더, 소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재산을 뺏긴 적도 있었고 또 서로를 돕기 위하여 재산을 내어놓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20년, 3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흔들림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경하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 많은 유명한, 알려졌던 1세대 그리스도인이 로마를 순교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기는 하고 저 사람들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회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던 그들에게 만약 제가 40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감정의 호소에서 추억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르는 것,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을 생각해서 서로를 붙잡아달라고 원할 수도 있고 혹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 안에 녹아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문 처음 시작은 흔히 편지 형식에서 나오는 인사나 수신자에 대한 소개, 발신자에 대한 소개가 없이 1절부터 4절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4절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한글로 봤을 때는 몇 개의 문장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1절부터 4절 같은 경우는 관계 대명사와 분사를 사용해서 길게 늘어뜨린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문장만 듣고 에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가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설교자는 한 문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 발음의 단어들을 연속으로 사용해서 발음적으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시작을 헬라어로 읽으면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 호테오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앤 토이스, 프로페타이스입니다. 프 발음을 계속 강조해서 마치 설교 듣기 전에 올라섰는데 뭔가 자려고 온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부러 센 소리를 내는 목사님처럼 그 발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귀에 쏙쏙 들리길, 요즘 말로 치자면 라임이 살아있는 찰진 문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교회에게 초대 지도자가 외쳤던 한 문장, 이 문장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과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있다.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지 않는가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해야만 그 흔들림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입교식을 받는 32분 모두 이 세례 입교식에 오기 전까지 각자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를 단지 교회에서 내주는 숙제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평생 동안 내가 썼던 그 초안을 다듬고 추가시키고 매끄럽게 만들겠다라고 되새김질하며 문장을 다듬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은 먼저 믿고 계시는 자로서 만약 지금 받으시는 32분이 과연 당신 나보다 먼저 믿었는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하겠다라는 그 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조금 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어떠한 특정한 행동, 특정한 예식,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장소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는 분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와 구역 모임과 봉사의 현장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뜻을 찾아가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발견의 결과들이 바로 신앙 고백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엇보다 더 나은지를 찾아가는 것이 각자의 신앙 고백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작성해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본문에서는 옛적과 마지막 때 그리고 선지자들과 아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된 말씀과 아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 조상들과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나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안에는 보다 나은 이름, 보다 나은 소망, 보다 나은 언약, 보다 나은 직분, 보다 나은 약속들, 보다 나은 장막, 보다 나은 재물, 보다 나은 산업, 보다 나은 본향, 보다 나은 부활, 보다 나은 목표, 보다 나은 피 이렇게 무엇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떻게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 받으셨던 것이 그 저주를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고 마치 번제단에 제물이 올라가 불에 타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번제단에 스스로를 올려놓고 산 제물로 드리신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았던 십자가와 성경, 자신들이 목격했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경의 이야기를 매칭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질문했고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세례입교 받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혹은 세례입교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여기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이 말씀,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노력이 정제되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성경을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며 일곱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이야기는 완전수 일곱을 들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한 문장 안에 넣으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2절부터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 두 번째는 모든 세계의 창조자,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자 그 본체의 형상, 네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다섯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던 분, 여섯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 이라는 일곱 가지의 설명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은 시편 2편에 나오는 2편 8절에 나오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구절에서 인용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세계의 창조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빛을 보고 있었지만 태양을 이해할 수 있었고 로마의 동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 동전 안에 그려진 황제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로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천사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영원히 중보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지금 어렵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일곱 개의 고백을 이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광채이자 형상이셨던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줄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내뱉는 말씀, 삶으로 지키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만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에 달리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하늘로 오르사 하늘 보좌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곱 개의 고백이 각자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로 이어지고 나니까 이 설교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 문장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성경과 역사를 재해석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한 문장,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것이 녹여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의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시작으로 그리고 의식을 분기점 삼아서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채워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세례 입교식을 받으시는 32분은 오늘을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점과 분기점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처음 작성하셨던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채워가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 또한 이를 되새기며 다시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서로의 삶을 나누겠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세상의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방법으로 여러 부분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여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과거로 넘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나의 인생의 끝점,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문을 찾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찾고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며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앙 고백을 정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예수님이 무엇보다 더 나은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살피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경을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보며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